오늘 나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큰 소리로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뜻, We love God,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배우자 선택을 앞두고 직업을 구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 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하게 요청하시나? 우주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 명령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다음에는 빛이 존재해요.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가 반영된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문자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의 의지가 담긴 명령을 폭풍을 향해서 발설하세요. 잠잠하라. 그러면은 폭풍과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열망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신 열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로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을까요? 이 명령이. 즉, 대주권자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실행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피조물,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없이 하실 수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 인류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명령이, 계명이 순종되는 대신에 참으로 많이 거듭하여 거역되어져 왔고 불순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이 열망하시면 실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주님께서 강제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실행되도록 주님의 힘이, 절대 의지가 그 가운데 실행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셨을까? 그분이 힘이 있으신데 사람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 관련해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원하시느니라라는 헬라어는 desire, 열망하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열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나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인가? 우리가 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망이 너무도 약하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헬라어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뜻이, 당신의 열망과 의지가 하늘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천상의 나라에서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열망이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너무 많이 무시되고 있어요.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무시된다는 표현은 정말 약한 표현이에요. 거역적으로 불순종한 모습,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너무도 거역적으로 무시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구절 하나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딱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것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클레임하는 이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소유권, 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아니하면, 지금 물론 불신자인 경우에는 성경 자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든 육체 하나님이신 줄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입니다. 회사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고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저 이름은 누구이고 이 회사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에 그 사람 자신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이 그 회사 전체를 주관하고 비어있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자이고 소유권자이고 머리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호흡하는, 존재하는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과 또 그분의 열망과 의지를 모든 육체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육체에 대해서 주장하고 가지고 계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잠시 살펴보자고요. 로마서 1장 25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당장 필요한 것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훼손되고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 세상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크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인류 역사를 사실은 요약하는 어떠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다.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 행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이런 형태, 그 존재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를 가지고 그 물질을, 그 금속을 가지고 새기고 세워서 그 앞에 하나님 대체하여 무릎을 꿇는 그 행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저와 여러분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회사에 소유주이면서 경영자인 회장님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 직원과 임원들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경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경영자가 느끼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열망과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분 대신 다른 존재를 두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반응하라는 그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부르심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파괴되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로마서 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영적 도전이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적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은 평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27절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끌리는 것,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27절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누가요?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불일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분을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은 누구의 계획인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는 여자 역할을 하는 자와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대체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느끼는 불타는 심정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온전히 실행되는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프면 불편하니까, 아프면 생활을 못하니까,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아프지 말아야지, 그래서 건강을 챙겨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렌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는 달리 이곳에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 벽에 못을 박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용도를 변경시켜서 뭔가를 놓거나 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내 소유의 집이 아니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여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러한 몸으로 핏한 상태로 최근에 저희 집에 렌트하는 회사에서 인스펙션이 와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점검하고 요즘에는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하나 착착 찍어가지고 가요. 함부로 사용을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면 이상이 생기면 불편하다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과식이나 폭식하면 안 됩니다. 음식 함부로 먹는 것,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것, 두 번째 술 취하거나 마약 같은 약물로 오염시키는 것, 세 번째 담배 피우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지금 아이, 어린 아이가 없지만 어린 아이가는 가정에서 렌트하는 집에 살 때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크레용 가지고 막 벽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화들짝 놀라죠. 렌트한 집의 벽면을 이렇게 한 20분 동안 작업하면은 한 300불 정도 깨질걸요? 내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몸의 안에 니코틴으로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 내가 담배 피우면은 폐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구나. 불편한데? 여기서 담배 한 갑에 몇십 불 나가니까 이만큼 돈이 깨지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한 동기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의 소유권,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렌트하고 있는 이 몸을 세상에 핏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섭취하는 것뿐 아니라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악, 사람들과의 교제권 가운데서 듣는 말들,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상당량의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제목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얼굴이 아주 밝아요. 영이 살아있다는 느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분의 삶 가운데 많이 반영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하는 영역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적용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영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재미없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 운영하는 것의 행복지수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착하게 지내 또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아빠, 엄마의 뜻, 그것은 이 중2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럼 나 PC방 못 간단 말이지,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나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말로 들려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대폭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의지를 반영시키고 그분의 뜻과 열망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 진짜 재미없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은연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삶을 추구하는 그에게서 발견됩니다. 잠시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추구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계명을 뜻으로 바꿔보십시오. 아버지의 열망 또는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그게 온전히 헌신한 결과 나의 기쁨지수, 희락지수, 행복지수 가장 최대였다.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의지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 바람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희락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주의 뜻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반영시키면 시킬수록 그것이 자녀와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적인 어떤 재정 사용에 대한 것이든지 내 삶의 어떤 선택을 내리던 것이든지 거래를 추구하는 과정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뜻이 반영되면 주의 창조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행복지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자유로움이 더해지는 그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의 뜻이 반영되면 재미없다.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두 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 두 살짜리 아이를 식탁에 앉혔을 때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 아이는 지고 싶은 것 줍니다. 엄마가 여기 놓아라 하는데 그쪽에 놓지 않습니다. 식탁 밖에 바닥에 자기가 원하면 거기서 손을 펴요. 고스란히 엄마가 청소해야 될 어떤 수고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싶은 대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울음을 터뜨려서 엄마를 충분히 조정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도 작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갖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어떤 성당 벽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경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한 고백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바로 돌아서서 주의 뜻에 역행하는 고백과 행동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인간을 향해서 창조된 한 인간을 위해서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이 얼마나 투자되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자 아들을 향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제대로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버지의 그를 향하신 열망이 순간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21절 잠시 보시면 바로 그 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그 현장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여는요 꾸짖어 야단치며 이런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꾸짖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왜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 많아요. 너무 주님이 모자라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23절에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극단적인 말을 쓰십니다. 사탄아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아는 이 요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때문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말보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뜻을 자기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매력적이지 아니하는 재미없는 주님을 따름 그것의 상상력을 더하여서 이 구절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구절의 뜻은 진정한 의미는 세상 가치와 세상 정신에 따라 살던 나의 삶 대신에 주의 뜻을 존중하여 주의 뜻이 반영되는 반영시킨 그런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각자에게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 시대에 살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성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이 강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함께 사업적인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어느 신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곳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함께 몸을 썩는 그러한 행위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확신 가운데 그것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가치와 세상 정신에 따르지 않고 어떤 결단 내린 거 주님께서 기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사업하는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사업적인 어떤 도구나 기회를 박탈하여 아웃사이드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급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이 시대 가치와 시대 정신 대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목적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는 무언가에 내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지역별로, 시대별로, 상황별로 그 사람이 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닥치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힘든 상황은, 그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영광과 직결됩니다. 아주 놀라운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광의 상급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속삭이는 남편, 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손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내린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겪는 고통,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의지가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는 이것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영적 억압에서의 자유, 배우자 선택과 직장 직업 관련한 지혜, 네 번째는 개인의 영적 성장, 마지막으로 땅의 치유와 영적 부흥 관련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짤막짤막하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제1차적 목적이요. 죄인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요, 내가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 아직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담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베드로서 아까 읽었던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분의 이름을 넣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뜻이, 그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 억압에서의 자유입니다. 잘못된 습관, 각양, 중독, 병적, 집착, 왜곡된 생각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필요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 자신이 자유롭게 된 것을 아는가? 눌림이 떠났을 때 압니다. 눌려지고 있을 때는요, 몰라요. 이 억압을. 억압이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누르고 있는 또는 나를 누르고 있는 억압이 풀리게 하셔서 그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에서, 눌림에서, 중독에서, 못된 습관에서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습관은요, 우리의 행복을 진짜 앗아가요. 우리는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래요. 아닙니다. 억압 가운데 노예로서 누리는 찰나적인 쾌락이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자 선택과 직장과 사업 관련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배우자 선택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신 주님,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기도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관련해서는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직업, 나의 평생 직업 맞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정할까요? 아니면 내실화를 기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사업을 축소하셔서 제 프리타임, 자유시간이 많아져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커지고 속도를 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리듬을 탈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네 번째, 개인의 영적 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눈을 뜨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아닙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어느 교회의 목회자인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중 투옥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얼마를 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곳에 함께 기거하면서 수발을 들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며칠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기도 삶을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서신에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에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 에바브라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서신 가운데 첨가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애써 기도하며, 이 애써는 아그니스마이라고요. agonizing,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사도바울과 함께 로마에 거처하고 있는 며칠 동안에 사도바울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두고 온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통에 쌓여서 뭔가 이것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상태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기를 구하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알려져서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보기를 열망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여러분이 마킹해 놓으시고 주의 뜻을,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적용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지유와 영적 부흥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대의 악행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뉴질랜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가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한 가운데 스스로 낮추라는 뜻입니다. 주를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집단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집된 거룩한 기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가정 단위로 또는 기도팀으로 이루어서 기도하는 작은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끝났을 때 이러이러한 작은 단위의 기도 행위 그리고 기도 모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조국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섬나라들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